세계 기업 기업인. 안녕하십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뿌리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알아보는 세계의 기업 기업인의 김정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화약을 만드는 기업으로 출발해 인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을 많이 개발했던 듀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20세기에 크게 활약했던 기업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Advanced technology that helps provide cleaner air, cleaner water, and helps make all of us.
Today, more and more families are finding out how easy it is to become two-four.
It's time for an optimized email environment.
세상 사람들의 귀에 익은 몇몇 회사를 선전하는 광고를 듣고 계십니다. 자본주의를 위협하던 사회주의 체제가 100년이 채 안 된 20세기 말에 무너진 뒤 세상은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지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앞서 들으신 광고에서 등장한 바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사와 비슷한 기업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20세기 초반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Today, more and more families are finding out how easy it is to become two-four families.
많은 희생자가 난 남북전쟁이 끝난 뒤 세계에서 으뜸가는 산업국으로 떠오른 미국에서는 20세기 들어 많은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회사가 바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입니다.
Do you all see what I see? Henry Ford's assembled us a Model T.
포드사의 자동차 모델 T를 소재로 한 노래를 들으셨는데요. 전문가들은 포드사가 이 모델 T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평가합니다. 포드사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무려 1500만 대 이상의 모델 T를 팔아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드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자동차를 팔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포드사가 물건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T 모양의 운반 장치, 즉 컨베이어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포드사를 돈방 속에 올려놓은 기계인 컨베이어, 즉 전송대는 사실 포드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포드사는 어떻게 이런 컨베이어 같은 혁신적인 기계를 도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포드사는 이런 기계를 써서 어떻게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이 됐을까요? 전설적인 자동차 기업 포드사의 옛날 모습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포드사가 등장할 당시 서양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드사는 오늘의 서양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한 산업혁명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만들던 1903년은 전 세계인 19세기를 휘어잡았던 산업혁명이 완전하게 마무리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전 세계의 절정에 달했던 산업혁명이 20세기 초반의 지구촌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 놓았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경영학자이자 대구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이재규 박사는 산업혁명 시기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 때입니다. 보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와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대한 공업단지가 건설되고 또 농장에는 트랙터, 사무실에는 타이프라이터, 뭐 일반 가정주택에는 냉장고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대고 그리고 또 일반 개인생활에는 일간신문, 영화, 지하철, 상업용 비행기, 손목시계 이런 것이 보급되고 그리고 비타민,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 발명되면서 평균 수명도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해서 대규모 연자 데모 이런 것이 보편적이 되고 등거 제도가 도입되고 뭐 그런 것들이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사이의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기계들이 나오고 도시가 개발되는 등 산업혁명은 20세기 초반의 인류 생활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 말고 우리가 꼭 눈길을 주어야 할 새로운 변화들도 있었는데요. 대구대학교 이재규 전 총장은 산업혁명의 결과 그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체제가 20세기 초에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2물결의 산물이었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2물결이 이러한 개별적인 현상을 조합하여 그때까지 없었던 강력하고도 광범한 사회 시스템을 이룩한 것입니다.
1901년 금융왕 JP 모건의 활약으로 세계 최초로 매출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철강회사 US 스틸이 탄생했습니다. 10억 달러라고 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 돈은 19세기에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 기업의 시대가 찾아온 것인데요. 방금 대구대학교 이재규 전 총장이 말한 것처럼 산업혁명이 마무리된 뒤 세상에 나타난 강력하고 광범위한 사회제도는 바로 이런 기업을 말합니다. 이재규 박사는 법에 의해 권리가 주어진 법인과 주식, 그리고 유한 책임 제도의 도입이 기업이란 강력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그 법인이 탄생했고, 두 번째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 임의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증권을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인데 세 번째는 투자자들의 책임 한계를 투자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유한 책임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재규 박사가 지적한 세 가지 항목 가운데 특히 주식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주식회사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주식회사 제도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한 기업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법들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꾸리는 데 필요한 기법을 우리는 경영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경영기법은 19세기에 철도회사들이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서 철도산업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1850년경 미국에서 자본금 25만 달러 이상의 공장이 45개뿐이었지만 당시 뉴욕 센트럴 철도회사의 자본금은 3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당시 철도사업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큰 기업을 운영하려면 새로운 경영기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철도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철도회사들은 기차석과 운행시간을 표준화하고 노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경영진에게 올라가 경영진은 이를 토대로 기업에 필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잘 짠 경영 방법은 이후 포드사 같은 20세기 기업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됐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표준화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영기법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자동차 회사 포드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포드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경영기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기법은 바로 프레드릭 테일러가 개발한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1873년 미국 뉴욕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증권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 경제공황이 발생했고 이 경제공황은 189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제공황이 서양사회를 괴롭히던 1881년 미국의 프레드릭 테일러가 기념비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시간연구와 작업연구입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테일러는 어떤 이유로 이런 연구를 시작했을까요? 19세기 후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만든 공산주의 사상이 유럽을 휩쓸면서 프레드릭 테일러는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깊어지는 갈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었습니다.
소유주와 노동자, 즉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가 다 함께 생산성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식을 공장 작업에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넉넉한 임금을 받으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19세기의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생산성, 즉 같은 시간에 보다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늘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자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더 오래 일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즉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해야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프레드릭 테일러는 무작정 일을 더 많이 하는 대신에 일하는 방식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바꾸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의 주장처럼 작업에 과학적 지식을 도입한 결과 노동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우리가 알아볼 포드사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대구대학교 이재규 전 총장은 테일러가 기독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 교도의 후손으로 아주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독특한 사람인데요. 퀘이커 교도에서는 금약하고 상업을 중시하고 이윤 추구하고 하는 그런 집안의 후예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기에 몇 가지 금속 발명품으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인데 필라델피아 모형 제작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한 3년 후에는 강철 회사로 옮겼고 그래서 1881년에 관리자로 승진하면서 타임스타디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경영학 사상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운 것은 뭐냐면 1911년에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프레드릭 테일러가 개발한 과학적 관리법은 포드사 같은 20세기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물건을 만드는 작업을 분석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21세기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의 기업인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